할렐루야. 오늘은 주 2022년 12월 18일 주일입니다. 저는 손진길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두란노 순복음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미 본문 말씀으로 예레미야 48장 42절에서 끝절인 47절 말씀까지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이 예레미야 48장 42절에서 47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오늘 저는 강해 수교의 제목을 모압의 역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역사 심판의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옛날 주전 587년에 신바빌론 제국 갈대아 군대에 의해서 천년을 이어오던 모압의 왕가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서너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오늘 묵상하고 살펴보면 오늘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국가 현실이나 사회 현상, 교회 현실과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 역사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겠다 하는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강의 설교를 위해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48장 42절이 되겠습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서론이 되고 있는 42절입니다. 서론이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을 다 일단 용어로서 던져주고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어떤 용어들이 있을까요? 첫째, 모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이. 두 번째, 여호와를 거슬렀다고 여호와의 뜻을 어겼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만하였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다시는 모압의 왕가가 천년을 이어오던 모압의 왕가가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압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첫째 모압 자체의 지정학적인 그 위치에 있고 두 번째는 그들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슬른 그 어긋난 행동에 있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뜻을 혹시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자만하여 버리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모압이라고 하면 어디에 위치한 나라이고 그 나라의 자연적인 환경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해를 보게 되면 여매라고 알려져 있죠. 거기에는 동쪽에 넓은 땅이 있습니다. 묘하게도 그 여매의 동쪽에 있는 데는 푸르른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더 나가게 되면 거기에 사막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의 동쪽은 중간 허리를 차고 들어오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이 아르논 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염해 사해의 동쪽 영토를 둘로 중간 허리로 차고 들어오는 아르논 강을 가지고 남북으로 흔히 나누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주전 26세기경에 모압 왕조가 시작이 되었을 때그 모든 땅이 다 사해 동쪽에 있는 넓은 푸르른 땅은 전부 모압의 차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전 15세기 말, 그렇다면 주전 한 1400년 남짓입니다. 그때 모세가 마지막 해에 이스라엘 군사를 이끌고 모압이 잃어버렸던 북쪽의 영토입니다. 아르논강 이북 지역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무리 남왕국 시온 왕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치고서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그 땅은 본래 모압 왕조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압 왕가는 힘이 약하여 그 땅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다시는 수복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수복하게 될까요?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주전 850년경이 되면 그때 메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되찾게 됩니다만은 그때까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르논강 이남 지역에 있는 모압 땅만을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첫째 자랑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모압 땅 동쪽은 사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쪽은 또 어떨까요? 한참 광야지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압지대도 사막 아니면 광야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쪽으로는 아르논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세레시네라고 불리고 있지만 실은 아주 시냇 물이 풍성합니다. 이 두 개의 큰 물이 흘러가는 사이에 그들의 들판이 있기 때문에 이 모압의 들판은 계곡도 있지만 굉장히 풀이 잘 자라서 양을 치는 목축이 아주 생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은 곡식을 농사를 지으면 아주 농사가 잘 됩니다. 밀농사와 보리농사가 잘 되고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포도주가 아주 풍성한 곳입니다.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모압이야말로 요르단 땅에 있는 그것은 오아시스와 같다. 그렇습니다. 1차 산업으로 목축이 그리고 농사가 아주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로 살 수가 있죠. 1차 산업이 부자인데 또한 3차 산업으로 가게 되면 또한 더 부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동쪽에, 동북쪽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시리아의 상인들이, 대상들이 낙타를 끌고 사막을 오다가 애굽으로 가기 전에 어디에 유숙하게 됩니까? 바로 이 모압 땅에 유숙하게 됩니다. 유숙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거기에는 온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휴식을 취하고 위락시설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중개무역을 모압 사람들이 합니다. 그들이 아주 양질의 포도주를 생산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그들에게 팝니다. 또 무엇을 팔고 있을까요? 옛날 소돔 고모라라고 할 때 아드마 스보임 땅에서는 암염, 바위 소금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모압은 이 소금을 또한 상인들에게 팔게 됩니다. 그 소금을 사서 애굽으로 또는 메소포타미아나 시리아로 가서 비싼 값을 받고 파는 자들이 이 약대를 몰고 다니는 대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중개무역과 위락시설을 통해서 3차 산업으로 또 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것이 모압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그 다음 우상을 자랑합니다. 모압에는 유명한 우두머리 신이 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농사신인 바알을 모시고 삽니다. 이 바알을 모시는 산이 바로 너보산이라고 해서 너보산이 그 두머리에 있는 보월산이라고 하는 데서 올라가서 큰 사당을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곳에서 그들이 음란의 문화를 즐겼습니다. 왜 음란할까요? 서로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룻밤을 지냈을 때에 많은 자녀가 태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산의 신인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또한 지상에서 풍요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 그렇게 살면서 음란의 문화를 퍼뜨린 자들이 이들입니다. 자세한 것은 민수기로 가시게 되면 25장에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신이 또 있습니다.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금호소 신이 바로 모압의 큰 우두머리 신입니다. 이 금호소 신에게는 인신제사를 바치게 되면 전쟁에서 지다가도 다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그러한 그들은 신화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덕분에 모압 왕가는 외세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때로 종을 바치긴 했지만 천년 세월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금호소 신의 영험함을 그들은 자랑하면서 모압 왕가의 천년의 세월을 또한 노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부자가 우상을 믿고서 큰 소리를 치는 나라가 바로 이 모압입니다. 이렇게 부자로 살게 되면 이웃에 모사는 친척 나라들을 도와줘야 될 텐데 전혀 그러지를 않고 자기들만 이기적으로 즐기며 자랑하며 사는 자들이 모압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입니다. 한국은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 가장 잘 사는 21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1인당으로도 국내 총생산으로 보아 그것이 3만 2천불을 넘어서는가 합니다. 동양에서 가장 잘 살고 있다고 하던 큰 나라 일본도 3만 9천불대에 머물고 있는데 한국이 3만 2천불, 3만 3천불 이렇게 올라서게 되니까 얼마나 이 모압 사람들처럼 기고만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의 도움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교회에서도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도 여호와 신앙 우리 주님을 모시는 참된 복음적인 삶은 자꾸만 연약해지고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삼아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절반 남짓밖에 남지 아니하고 특히 젊은 세대는 교회를 다니면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모압의 그 당시에 2600년 전의 현실과 오늘 한국의 사회가 얼마나 닮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압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첫 번째 이유는 모압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1차 산업도 잘 되고 3차 산업도 잘 되고 그 모든 것이 우상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하는 무속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이웃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도 점점 어색하면서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부어라 마시라 하는 세월이 계속되고 있다면 멸망을 당하고 영원히 나를 다시 이루지 못하는 비극 가운데 역사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멸망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거슬렀다. 여호와는 질서의 신이십니다. 창조도 말씀으로 질서를, 우주의 질서를 만드셨고, 그리고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은 여호와는 창조주시오 우리는 피조물이며, 여호와는 주인이시오 우리는 역사와 인생의, 우리는 청지기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법도를 지키고 분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을 없애버리고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요 여호와는 창조는 했지만은 지금은 역사를 승리하지 아니하는 아무런 손을 전혀 손을 떼고 계시는 그저 저 한쪽 방에 모셔져 있는 늙은이에 불과하다고 우리가 치부하고서 제멋대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이여 우리 힘으로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이룬다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창조주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끼리끼리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높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내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천하 모든 여론의 중심이요 모든 여론에 의해서 나를 이루가며 우리가 모든 백성들이 다 주인이 된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나라의 주인이, 우리 민족의 주인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 청지기라고 하는 위치에 바로 섰을 때 여호와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며 우리 주님을 올바로 모시는 삶이 될 텐데, 여호와를 거슬러서 여호와는 우리의 도구에 불과한 우상이며 우리의 종이고 우리가 오히려 주인이라고 행세하게 되는, 교회의 주인이 우리들이며 모든 목회자들은 우리가 돈을 주고 부리는 종이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이 교회도 만연되어 있을 때 모압의 시대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은 무엇일까요? 자만으로 나타나 있는 교만함인데, 이것은 성도라고 해도 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만큼 섬겼고 또 여호와 신앙을 내 평생에 걸쳐서 이 정도로 실천했고 복음을 지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남은 평생은 내가 편히 쉬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는 나를 칭찬하시고 언제나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건방진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마치 텐유라도 받은 것처럼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들도 있고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스스로 신앙인이라고, 성숙된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행동은 그와 같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나를 도와주시는, 그들은 현세적인 축복만을 주는 좋은 분이라고만 우리가 찬양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만과 교만의 올무에 빠져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이 43절부터 끝절까지 다시 중복 3복으로 세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부터는 빨리 풀이를 해가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너게 닥치나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야곱 강식의 정글의 법칙에 따라서 강대국이 쳐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만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목숨이 떨어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먹는다고 하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영생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현세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고 하는 그 두려움입니다. 여기에 휩쓸려 있는 것이 신앙이 없는 모압과 같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이것은 주인과 종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고 종인,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자신이 창조주이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자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함정이 될 것입니다. 올무는 무엇일까요? 잘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이 이제는 이만큼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창조주를 위해서 그 종으로 일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세월은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올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별하면서 그 다음 4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같은 말이 반복입니다.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현세적으로 나라가 망할 때 도망하는 자는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함정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함정이 바로 주인과 종의 가치가 전도되어서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고 여호와 신앙은 여호와는 나의 종으로 그저 일할 따름이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나라를 구해 주었더니 이 일한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이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다윗이 제국을 이루었을 때의 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립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30년, 40년 열심히 충성하다가 그 다음 마지막 10년, 20년 세월을 보게 되면 엉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신앙이 부족하다고 보이는 자 앞에서는 마치 자기가 최고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성공자인 것처럼 신앙의 승리자인 것처럼 얼마나 큰 소리를 치며 하대를 하며 그렇게 자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교만의 올무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니라. 그러한 세월이 계속되게 되면 드디어 여호와의 징벌이 있다는 것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옛날 중동 땅에서나 이 극동인 오늘날 여기서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 44절에 대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도망하는 자들이 나라가 망할 때에 기진하여 도망을 하는데 언제 나라가 모압이 멸망할까요? 그것이 나타나는 상징적인 구절이 45절입니다. 헤스본 그늘 아래에 있으니 도망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있으니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같이 시온 가운데 서서라고 나타납니다. 아르논 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르논 강이 마치 한국 땅에 있는 한탄강과 같아서 임진강과 같아서 그 북쪽은 이북이고 그 남쪽은 이남 한국 땅이 되겠습니다. 북한과 한국이 그렇게 갈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아르논 강입니다. 그러므로 이북 지방에 있는 수도의 역할을 하던 것이 헤스본입니다. 그러므로 북쪽에서 신바빌론 느부갓네살 황제의 갈대아 군대가 주전 587년에 쳐들어왔습니다. 남침을 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헤스본 지역, 이북 지역 헤스본이 수도가 망하고 그리고 시온 왕국이 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전 1400년경에도 모압 모세 시대에도 쳐들어와서 아모리 두 왕국을 칠 때에 남쪽 시온 왕국이 멸망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압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척인 모압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나 세월이 흘러 주전 587년에 신바빌론 제국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쪽으로 더욱 쳐내려와서 아르논강을 건넜습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래서 이제는 모압 왕국이 망하게 됩니다. 모압의 살집과 떠드는 모압인들이 이방인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표시가 바로 옛날에 만주족처럼 양쪽 옆머리를 미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적이라는 말로 살을 밀었다고 해서 살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모압의 살적과 이방인이 되어버린 모압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살미로다. 그렇습니다. 모압이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지만은 끝까지 다 초토화시켜버렸다고 하는 것이 45절 말씀의 뜻입니다. 46절이 또 반복이 됩니다. 모압이여 네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바알 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신인 그모스의 신이 신을 믿고 그들은 1000년 동안 강대국을 섬기기는 했지만 나라가 망한 적은 없었다고 자랑했지만 완전히 그 자랑이 헛된 것이 되고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압의 왕족과 일부 귀족들과 백성들은 저기 남하를 하여서 에돔을 지나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저기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나라를 부흥시키고 다시 중흥을 하고자 그들은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만 그것마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모스의 백성이 그래서 전쟁의 신 그모스가 설 숨겼지만 아무리 효험이 없이 모압의 백성들이 나라도 망하고 그들 백성들도 망하고 너 아들들은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너 딸들은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살아남아서 아라비아 반도에 들어와서 독립운동을 부흥운동을 전개했지만 그것도 모두 헛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7절 결론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바벨론 포로가 되었지만은 주전 587년에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은 주전 539년이 되게 되면 이 신바벨론 제국이 메소포타미아의 백공국이 망하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망합니까? 그것은 카스피해에서 혼혈이 되어서 내려와서 서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던 메대 왕국과 또 서남쪽 바로 옛날 엘람 지역 오늘날로 따지면 이란 북부 산악 높은 지대입니다. 그게 왕조를 이뤘던 바사 왕족, 바로 바사 왕국과의 연합군에 의해서 그들의 수도가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539년입니다. 그때 대리청정을 하고 있던 태자의 왕이 칭호를 가지고 있는데 벨사살 왕이라고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교만하고 내정을 소홀히 했든지 연일 잔치를 열면서 부어라 마시라 그저 연회를 즐기고 파티만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날 혹시 그러한 파티를 왕권을 수호하지 아니하고 최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파티나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 벨사살 왕과 같이 될 것이며 그때는 메대와 바사의 왕국이 연합하여 기습 공격을 하게 되면 수도가 바빌론이 하루 만에 망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이 포로를 돌려보낸다. 그래서 바빌론으로 끌려간 그들이 포로를 다시 모압의 백성을 돌려보내는데 언제 돌려보내게 됩니까? 그것은 바사의 고레스 왕이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10년 이상 반란을 제압하고 있었던 갈대아의 정예병을 이끌고 있던 바로 마지막 황제 나보고디도스의 군대를 쳐서 승리를 거두고 그가 바빌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니 자신의 장인이 되는 메대왕국의 늙은 다리오 왕이 황제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와 전쟁을 쳐서 그를 끌어내리고 드디어 주전 536년경에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선포하면서 초대 황제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칙령을 내려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모압 족속, 기타 족속을 전부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칙령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때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47절 제일 첫 번째 구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인 536년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역사의 종말에 대한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이 바로 47절 마지막 후반부 내용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모압에 대한 심판, 모압같이 오늘날 살아가는 그러한 이기적이고 또한 세상 자랑에 넘쳐나며 그리고 여호와를 자신의 우상으로 여기며 자신의 종으로 여기며 자신이 주인으로서 함부로 여호와를 들먹거리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호와는 나를 도와주는 그저 램프의 요정 진이에 불과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이 거만하고 완악하며 여호와의 뜻을 거슬리며 세상 자랑에 빠져있는 왕가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을 모두 심판하는 역사적인 인류에 대한 대심판이 있는 날이 바로 마지막 역사 심판인 종말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모압에 대한 그들의 멸망 이유는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운 말씀이 마지막 구절로 하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명심하고서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자신을 여호와 앞에 나는 끝까지 종으로 섬기며 여호와의 뜻을 나의 뜻보다 우선하여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참된 여호와 신앙인으로 세상 자랑보다는 영생의 권을 주시는 그 하느님 나라를 자랑하면서 우리가 그 시민권을 자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역사 종말 심판을 이기고 모두가 부활하여 하나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또한 여호와 신앙이 반드시 있으며 주님을 올바로 끝까지 섬겨 나가는 성도들의 나라로 자리매김을 할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상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여러 번 읽으시면서 깊은 묵상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샬롬.